네, 오늘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이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이 아침에 기도하고 나오셨다가 갑자기 설교자가 제가 서가지고 혹시 당황하실까 봐 염려가 되고, 하필이면 또 11조입니다. 아, 공교롭게도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본문이 11조입니다. 오랜만에 아침 예배 나왔는데 조 목사님이 아닌 또 제가 설교하고 하필이면 11조 설교해서 시험 드린 일 꼭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몇 가지 눈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 밑에 깔려있는 배경을 좀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라기서를 읽었습니다. 말라기의 배경은 포로 귀환 그 시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이 말라기와 비슷하죠.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든가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까지 이 여섯 권의 성경은 보통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몇 명의 무리들이 성전 재건에 앞섰습니다. 문제는 외부에서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성전 재건에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들 내면에도 무언가 불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내면에서는 불신, 외부에서는 방해. 이 두 가지 때문에 낙담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말라기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또 다른 눈은 단락입니다. 앞뒤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죠. 말라기서를 보자면 말라기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3장 7절에서 12절을 읽었습니다. 말라기는 총 6가지의 신탁이 나옵니다. 신탁이라 그러면 좀 어렵지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논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좀 나름 의문을 가지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의심을 혼내시면서 대답을 해주시는 그 6가지가 말라기서에 나오는데 오늘 다섯 번째 논쟁에 들어갔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11조 도둑질입니다. 이 아침에 11조 도둑질 그러니까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단어와 문장 연구입니다. 첫 번째는 배경 연구, 두 번째는 단락, 문맥을 살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단어나 문장 연구인데 단어가 가진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오늘 11조, 11조가 가지는 단어의 의미, 그리고 11조라는 것은 유래를 또 따져보면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천천히 따져보는 것이 성경을 좀 잘 보는 그런 눈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좀 한 채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11조 도둑질이 주제인데 앞에 나오는 내용은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를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11조가 적어도 말라기에서 말하는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1조 그러면 무언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 이렇게만 이해하는데 사실 말라기에서 말하는 11조는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11조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쓰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했던 말은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11조부터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조상들의 날이 정확하게 어느 시대를 가리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성경에서 규례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떠났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럼 돌아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들은 지금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당시 배경으로 들어가자면 낙담하고 좌절해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성전을 짓다가 외부방해꾼과 내면에 틈타는 불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낙담과 좌절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당시 주변 국가의 위용을 보면서 이들은 좀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말라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5절 말씀.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여기 밖에서 도를 밖에서 나라고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나 크시다 하리라.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자국민을 선택받은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 이방 나라나 지금 지켜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방의 왕이시구나. 하나님 이방에서나 크시지요 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도대체 돌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불신이 깔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말라기 1장 14절입니다. 말라기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대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를 도리어 두려워하는 자가 이방민족이니까 내가 이방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라기 전체 흐르는 주제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 3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대우하셨잖아요 라고 계속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앞에서 돌아오라고 하신 후에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너희는 나의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 11조와 봉헌물이 누구의 몫이었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3장 8절을 주의하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바가 이들이 11조를 제대로 안 내니까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몫이 없어가지고 다른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전역에 11조가 잘못된 11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나왔을 때도 이들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십일조는 우리와 같이 돈이 아니었겠죠. 물론 화폐 단위도 있긴 있었겠지만 그들은 곡식이나 짐승을 십일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 짐승을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드리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하나도 재건하지 못하는 하나님, 저 방해꾼 한 명도 막아주지 못하는 하나님, 그래서 불신이 가득 차니까 그냥 뭐 이런 것 드려도 나는 내 할 도리 다 하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 무슨 역사를 하셨습니까? 나는 내 도리를 다 했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와 어떤 의미에서 좀 닮아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나오지만 때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길을 열어주겠지.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혹시 교회를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그러했습니다. 자, 이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참 안타까운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언제나 공동체 전체로 퍼져갑니다. 하나님께서 십일조 도둑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저주 아래에 놓여있다고 얘기합니다.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얘기하죠. 처음에는 누가 먼저 이런 일을 자행했겠습니까? 말라기서를 살펴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라는 메시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부패했습니다. 그 불신이 제사장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제사장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민초들까지 번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그냥 허위허식으로, 허례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전체가 저주 아래 놓여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까지 읽으면 뭔가 의문이 풀리지 않고 답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0절을 알죠.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10절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십일조를 잘 내는 자에게 또 때로 축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하실 때라고 표현했냐 하면 십일조를 잘 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분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철저하게 십일조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만 해석하면 오히려 이 말라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9절을 읽었는데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저는 10절을 읽으면서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앞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말라기서의 3장 7절부터 9절과 10절부터 12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7절부터 9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는 것이라면 10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근데 이것이 수사적으로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3장 12절에 끝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혹시 보이십니까?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3장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이것만 얘기하면 그다지 신뢰를 얻지 못할 텐데 4장 1절과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과 4장 3절입니다.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4장 3절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똑같죠? 3장 10절에서 12절과 4장 1절에서 3절이 수사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떠한 표현이냐 하면 우리가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 당신의 말씀으로 도장을 확 찍어주고 계신 것이 지금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4장에, 우리 3장 보기 전에요. 4장에 1절에서 3절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2절, 3절을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악인을 이방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해 준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방 나라를 밟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7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꾸짖음이었다면 10절부터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냥 약속이 아니라 도장 쾅 찍어주는 확실한 약속이란 거죠. 그래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이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어서 아 온전한 십일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확실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내 인생에 엄청난 축복을 내리실 거야 라는 설교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 단어들을 잘 보면 사실 그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창고라는 표현 나옵니다. 양식이라는 표현 나옵니다. 하늘문 나옵니다. 쌓을 곳이라는 표현 나옵니다. 11조로 넘어가면 메뚜기 나옵니다. 토지 소산 나옵니다. 밭에 포도나무 열매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땅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적어도 지금 우리 시대가 얘기하는 돈이 아닙니다. 이거는 땅의 소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 이 포로기한 시대에도 땅의 소산물을 많이 수확하는 것 축복이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로 비하면 건물 있고 돈 많은 것과 같은 원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하나의 말씀을 살피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잠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잠언 3장 9절입니다. 잠언 3장 9절. 오늘 뭐 여러 성경을 찾아서 예.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았으면 구약 914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도 그리하면 내 친구가 차고 이런 얘기가 나오시면 온전한 11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0분의 1을 내면 온전한 11조입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11조를 수량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11조를 수로 이해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10만을 내면 11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 나 11조 잘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1조의 기본 정신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장자입니다. 11조는 숫자로 10분의 1이 아니라 첫 번째 익은 열매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장자는 대표입니다. 전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면 우리가 죄짓는 것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고 했습니까? 대표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라기 3장 10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는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100만 원에서 10만 원 내는 게 온전한 11조일까요? 그것도 온전한 11조가 있지만 내 재물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고 10분의 9는 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마음대로 써야지, 이런 원리가 아니죠. 모든 재물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십일조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십일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나에게 신앙 고백하는 것, 그거부터 시작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일조는 감사이자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십일조 그러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그 인물을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십일조는 아니지만 십일조와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제가 짧게 몇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입니다. 부자 청년이 16절에 선생님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네가 온전하고 잘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뒤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표현을 씁니다. 재물 많은 이 부자 청년은 경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경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한번 나에게 내놔보라고 했을 때 그는 그것을 근심하며 떠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두 명의 인물인데요.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10절인데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19장 8절부터 10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는 분명히 엄청난 부자였는데 앞에 나왔던 재물 많은 청년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재물을 내놨습니다. 그는 내가 만약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 정신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율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집에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으면 소유를 내놓는 것이 아까워서 내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네 소유를 빼앗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정말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말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말라기 하나님께서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보호하심이 나타납니다. 농작물을 지을 때 메뚜기가 황충이 일어나서 그 농작물을 먹으면 아예 그냥 그의 농사도 망치니까 메뚜기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는 낙과 유실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땅이 아름다워진다고 합니다. 옥토밭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철저하게 신뢰하면 이러한 확실한 약속을 해준다는 것이죠. 삭개오도 그렇고 앞에 나왔던 재물 많은 청년도 그렇고 둘 다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경계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주인 삼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을 주인 삼았습니다. 주인 삼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했습니다.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말라기 표현으로 따르면 이러한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일조는 나의 신앙 고백이자 신뢰의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를 더 의지하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12절 끝에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앞에 하나님 정의롭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서나 크신 분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나라들에 의해서 복되다는 얘기를 듣게 될 것이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장 7절부터 9절과 10절부터 12절 사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딱 정확하게 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7절부터 9절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10절부터 12절로 갈 수도 있습니다. 중간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이냐 10절에서 12절이냐는 우리 오늘 하루 누구를 더 신뢰하는가 그것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경계선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때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인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될 대상인지도 모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약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많은 청년처럼 근신하며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좀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나의 신앙도 밋밋할 때가 있고 뜨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이 나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신하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잘못된 얘기를 아버지는 쏟아놓고도 잘못된지를 모르는 영적 무감각에 빠져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 소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 기머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쏟아 부어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십일조라는 것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이 십일조라면 오늘부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백이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생애 동안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일조 그러면 괜히 긴장되고 또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일 때가 있습니다. 물질 그러면 헌금 그러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열릴 때 네가 진짜 나를 신뢰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여 재물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후부터 정말 온전한 십일조,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기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